곰팡이와의 전쟁은 3500년 전 모세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곰팡이가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물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비해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식초, 알코올, 치약, 베이킹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균 약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수월하게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카겔 같은 그런 제습제를 사용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곰팡이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을까요? 오늘 말씀이 곰팡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곰팡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유해한지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함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가 깨끗함, 정결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란 것은 더러움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레위기 주제가 거룩인데요. 이 거룩은 이처럼 깨끗함, 정결함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묵상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고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지겹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반복해서 정결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 아니 자신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을 깨끗한 환경 가운데 키우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곰팡이에 대한 진단과 대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것이 퍼지면 즉각적으로 그 옷을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몸에 해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옷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고 퍼지면 바로 불에 태우라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3500년 전의 처방 방법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뭐 곰팡이가 생겼든지 퍼지든지 옥시클린에 담그면 됩니다. 심플해요. 지금은 뭐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3500년 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이런 좋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레위기의 디테일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 디테일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교훈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다르게 곰팡이가 생겼지만 퍼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좋은, 나은 경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은 뭐 옥시클린에 넣으면 되는데요. 모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곰팡이가 생겼지만 퍼지지 않았어요.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53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이 색점이라는 게 곰팡이를 가리키는데 곰팡이가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퍼지면 위험한데요. 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옷에 곰팡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냥 둘까요? 퍼지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될까요? 54절입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그 곰팡이를 빨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현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뭐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로 빨아서 씻으라는 거예요. 비록 퍼지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물로 빨게 합니다. 그리고는 54절 중반부인데요, 또 1회 동안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빤 다음에 7일 동안 경과를 보는 것이죠. 빨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없어졌는지 없어지지 않았는지 경과를 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경과를 본 다음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55절입니다. 그 빤 곳을 볼지니, 그러니까 빤 다음에 7일 뒤에 빤 곳을 봤는데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색점의 빛이, 그러니까 곰팡이의 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색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색점이 퍼지진 않았어요. 번지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을까요? 아니면 퍼지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까요? 55절 중반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퍼지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그대로 있다면 불살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곰팡이는 언제나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가 되면 언제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곰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옷을 태워버리라고 말합니다. 물로 빨아서 안 되니까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태워버리는 것이죠. 모세시대 때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56절입니다. 빤 후에 7일이 지나서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얇으면, 곰팡이가 줄어든 것이죠. 빨아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곰팡이를 찢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전체를 태우지 말고 부분만 찢어서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게 조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원천 봉쇄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가 57절입니다.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곰팡이가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살라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곰팡이가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살라 태워버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처럼 불태워버립니다. 원천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가 58절입니다. 네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곰팡이가 벗겨졌어요. 빠른 다음에 7일이 지나서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경우죠. 곰팡이가 벗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8절 중반부입니다.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빨아서 좋아졌기 때문에 7일 뒤에 다시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곰팡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원천 봉쇄를 하라는 것입니다. 59절은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방법은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그러니까 곰팡이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읽고 함께 지금 묵상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곰팡이가 옷에 생겼지만 퍼지지 않았어요.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로 옷을 빨았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곰팡이균이 그대로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빨아서 안 되니까 태우든지 도려내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빨아서 많이 없어졌다면 다시 빨아서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네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뭐냐면 곰팡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원천 봉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퍼지지 않았지만 원천 봉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곰팡이가 재발하지 않을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벽지를 뜯어내고 항균 페인트 칠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듯이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 곰팡이균이 우리의 삶에 뭐와 비유될 수 있을까요? 죄가 바로 이 곰팡이균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격이 곰팡이균의 성격과 흡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제공되면 죄는 다시금 살아납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떤 환경만 되면 다시 죄가 살아납니다. 마치 곰팡이균이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국만 가면 저질러지는 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환경만 되면 일어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위태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죄가 혹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심각하지 않다라고 판명이 됐을지라도 원천 봉쇄하라는 거예요. 죄가 자랄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자신이 아끼던 말, 그 MR을 목을 벤 사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청년 시절이죠. 청관이라는 기생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생집을 이렇게 드나든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엄마가, 어머니가 크게 꾸중을 했어요. 화랑으로서 앞으로 나라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기생과만 어울리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김유신은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다시는 청관이라는 기생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잔치집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말을 탔는데요. 이 말이 습관을 따라서 청관이라는 기생의 집 앞까지 김유신을 데리고 간 거죠. 이 사실을 안 김유신이 어떻게 했죠? 에마의 목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면 또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끼던 말을 죽여서라도 그 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우리는 쉽게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곰팡이처럼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에 죄를 피해야 합니다. 자랄 수 있는 틈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불에 태우든지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가 죄가 자라날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센스티브하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곰팡이를 원천 봉쇄해야 되듯이 곰팡이와 같은 성격의 죄를 원천 봉쇄하는,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봄날은 간다. 2001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8월의 크리스마스와 함께 이 허 감독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2001년도의 작품이고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대사가 뭐냐면 유지태 씨가 한 대사인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기억나시나요? 영화를 안 보시는 모양이네. 예, 저는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 라면 먹을래요? 라는 대사입니다. 라면 먹을래요? 영화에서 이영애 씨가 유지태 씨에게 한 말이에요. 밤에 집에까지 바라다 줬는데 그 호감 있는 이성에게 했던 말입니다. 라면 먹고 가실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 말이 누군가를 유혹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영화 평론가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 영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사랑을 음식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 먹을래요? 라는 이 말이 인스턴트 사랑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쉽게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라면처럼 그렇게 사랑을 소비하는 세태를 꼬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곳 메디슨이 참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유혹도 많은 곳이에요. 외롭기 때문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죄가 될 수 있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라면 끓여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음껏 라면을 끓여 먹으십시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단둘이서 라면 먹을래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죄가 자랄 수 있는 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거 있죠?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함께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어떤 분에게는 조선시대에 나온 하나의 교훈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라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훑어보는데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지난 9월 11일자 뉴스인데요. 제가 헤드라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초등학생이 즐겨 듣는 노래 알고 보니 섬뜩한 자살송. 이 노래는 개사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실제 음원으로 올라온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개멍청이야. 내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야.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듣지는 마십시오. 근데 굉장히 이게 밝은 노래였어요. 제가 들어봤는데 밝은 노래고 아주 이렇게 발랄한 그런 음색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사는 자살과 자학적인 노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아이 목사님 노래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크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대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재미로 듣는 건데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의 제목과 노래의 가사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통계를 보면 가수들이 자신들이 부른 노래대로 운명을 맞이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강합니다. 제가 한 아티클을 봤는데요. 아티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음악 기록을 통해서 본 가수들의 노래와 삶이라는 아티클이고요. 음악 전문 기자가 쓴 글입니다. 제가 그 중에 서론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일찍 떠난 가수들 대부분은 무겁거나 어두운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가사에다가 곡조까지 실어서 말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별, 죽음, 슬픔, 한탄, 고통, 아픔의 노래를 부른 가수는 목숨이 짧을 확률이 높다. 가수는 노래를 취임할 때 같은 곡을 2,000번, 3,000번 부르며 연습한다. 작곡가로부터 감정을 좀 넣으라는 주문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 생활 스타일, 사고방식, 마음 자세가 가사 내용대로 따라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람의 뇌세포 중 98%가 말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해요. 내가 내뱉는 말 하나, 듣는 음악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이 내 인생의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뱉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통해 제가 잘할 수 있는 틈을 준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네거티브한 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죄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 기억하세요. 죄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환경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곰팡이처럼 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자랄 수 있는 여지,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제약처럼,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유난 떨면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 길만이 우리를 참다운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죄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자랄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멋있어 보입니다. 죄가 짜릿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죄가 자라날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집에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듯이, 항균 페인트를 칠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죄가 들어올 여지를 막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곰팡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자라날 환경,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혹 내 삶에서 나로 하여금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